우리 교회의 교육계 교사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교사 아카데미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주제가 교육계의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였습니다. 강사님의 강의가 참 탁월했는데요. 그중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전인적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인적 교육 시스템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관계. 어떤 지식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떤 전달이 목적이 아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또는 공감. 이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 지시, 어떤 지시하는 것보다는 뭔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놀이입니다. 놀이. 예. 뭔가 놀거리를 가지라는 거죠. 함께 아이들과 놀면서 스킨십을 통해 친밀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놀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참 탁월하게 하셨고, 또 강의의 내용도 굉장히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강사 목사님이 총각이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살짝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해보고 자녀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녀가 없으면서 교육에 대해서 말한다?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저로서는 특히 정말 가정 안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저로서는 자녀가 없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한다. 저는 뭔가 부족했어요. 아, 이게 부족하다. 아무리 탁월하게 책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저는요, 말짱 꽝이더라고요. 저도요, 교육전사 13년 했습니다. 교육전사만. 그리고 청소년 목회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에서 청소년 목회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배워받았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도, 저는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줄 알았습니다. 쉽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도 그렇고요. 둘째도 그렇고요. 셋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많이 힘듭니다. 예. 그리고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쉽지 않다. 이건 무슨 지식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무슨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자녀 교육이 수월하게 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최소한 자녀 3명은 있어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 자녀 셋은 되어야, 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뭐, 한 명, 두명 되시는 분들은 조용하고 계셔야 돼요. 예. 저처럼 셋은 돼야, 아, 자녀 교육은 이런 거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즘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매우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우 화가 나 있다, 분노하고 있다. 교육학자들이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성적이나 진학, 또 결혼, 또 취업 문제, 경제적 어려움, 또 가정 불화, 사회적 부조리.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정말 청년들이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지닙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즉 부모 자녀 간의 불통, 폭력, 무관심, 지나친 애착 또는 생각 없이 내뱉는 잔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들을 우리도 보게 되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집착이 강하잖아요. 예전같이 막 자녀들이 많은 경우는 괜찮잖아요. 그렇게 많은 경우는 뭐 괜찮은데 요즘은 하나나 둘이란 말이죠. 예, 하나나 둘.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국비장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 국비장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부 시책이 바뀌어서 새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다 국비장학생 해준대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예, 참 감사하지 않아요? 아쉬우면 한 명 더 낳아서 세 명 자녀 키우세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운전에도 초보 운전이 있는 것처럼 자녀 교육에도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나마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그래도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 면허는 뭐 전혀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곧바로 운전대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부모도 상처도 받고 마땅히 또 자녀들도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화내고 갈등하고 끊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서로를 화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실 자녀 교육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 잘 되려고 하는 거지요. 뭐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잘 되려고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자녀들 잘 되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뭐 자녀들이 안 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잘하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 그것이 자녀 교육이더라는 거죠. 스스로 화가 나서 윽박지르게 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강요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자녀들은 반항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네 가정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항상 결론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내 재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녀 교육 역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자녀 교육 역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정해봤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네 개의 명령형을 사용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네 가지 명령형을 사용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보면 관계지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즉 주를 경외하는 자녀들답게 그리스도를 섬기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녀들답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두 아들 녀석을 데리고 그 여기 세 발자전거 이렇게 민우를 태우고 이렇게 갔는데 저 시민공원에 갔는데 그 시민공원이 이렇게 좀 언덕배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혁이하고 민우하고 둘이서 그 자전거를 타고 쭉 내려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재미나게 타더라고요. 야, 그래서 재미나게. 그래서 제가 어릴 적이 생각이 났죠. 조금 더 높은 데서 타면 괜찮겠다. 높은 데서 타면 더 신나게 쫙 내려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높은 언덕배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 꼭대기 올라가. 그래서 타고 내려와. 그러면 될 거야. 그래서 민우하고 민혁이하고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자, 내려와. 그랬더니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을 안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가속도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게 가속도가 붙어버리니까 엄청나게 빨리 내려오는데 이 두 친구가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민혁이는 동생 다칠까 봐 자기가 몸으로 딱 해가지고 넘어지면서 다 자기 다 까지고 민우도 얼굴이 다 까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못했죠. 아무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 예, 철이 없어서.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와서는 교인들이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민우한테 얼굴이 다 까져갈 수 있으니까 야 딸기 먹고 안 닦았니? 다 여기 빨간색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부모에게 때로는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좀 거부도 좀 하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희 아들 녀석들이 참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가지고 거기 꼭대기에서 타고 내려오라고 한다고 또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다치고. 근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제가 너무도 은혜로웠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부모가 된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초보 운전 면허 딱지도 떼기도 전에 부모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없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방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다른 거지요. 주 안에서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부터 주를 경외하는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2절 전반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 소중히 여긴다, 높은 가치를 둔다,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것처럼 보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공경하는 거다. 이게 공경하는 거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어릴 적부터 길러주셨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즉 보상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잘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고 모른 척하며 배신하고 산다. 또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값을 제대로 치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치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벌써 다 떠나보내셨습니까? 혹 살아계시다면 아직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값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요. 혹 살아계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더 잘하셔서 그렇게 귀한 또 효를 다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공경이란 말은 성경에 31번이 등장을 합니다. 공경이란 말이 성경에 3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17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7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7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과 부모님께 모두 함께 적용되는 단어로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얘기하죠.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부모에게 모두 다 함께 적용되는 단어 그것이 뭐냐? 공경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시에 부모에게도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모에게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 예의가 없는 종교다, 뭐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종교다 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죠.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똑같이 부모를 섬겨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자녀 세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는 거 아시죠?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의 92%는 부모로부터 오고 8%는 나머지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누구였다? 부모였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다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가 늙었을 때의 자녀들이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가 늙었을 때의 자녀들이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대로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자녀 세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도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본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부모가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대로. 중요한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에게 공경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해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잘하기를 바라기보다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자연이 따라오는 게 있지요.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3절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그것입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뭐 이렇게 빨리 가자, 오늘은 자녀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모님께 어떻게 했나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내 부모님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했는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나를 공경해 주길 바라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잖아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은 결국 부모를 공경함 통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자기의 부모님에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좋은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막 치를 떨고, 아, 우리 부모님 같아서는 안 돼, 절대 내가 우리 부모님 닮아서는 안 돼, 이런 부모님 돼서는 안 돼.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어떤 명령형을 사용해서 권면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4절 전반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닙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 앞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권위적이 됩니다. 자녀 앞에서 자연히 권위적이 돼요. 권위적. 그리고 독재적이 됩니다. 막 독재를 행사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1세기 로마 시대 역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았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 권위적이고 독재적이고 아버지에 대한 권위 또 무섭고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로 볼 때는 대단히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랬거든요. 다들 권위적이고 독재적이고 정말 어떤 권위가 너무 무서웠던 관계였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획기적인 전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죠. 자녀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대우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세워 줘야 돼요. 여기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즉 다른 말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란 얘기예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그리하면 자녀는 노하지 않는 거죠. 노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큰 소리치고 뭐 야단치고 폭행을 행사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자녀들이 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노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 36절로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정상적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애들은 가라 하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자리인데 애들은 가라 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놀랍고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 부모는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돼요. 내가 부모니까 하라는 대로 해. 야, 어디서 큰 소리야.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들어. 들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억압하고 또 화내고 막 짜증내고 권위적이고 독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거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처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화를 낸다든가 가혹하게 체벌을 한다든가 또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의 권위만 내세워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소리치고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그 관계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소통은 단절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하지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분노가 쌓여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불사르게 만드는 그러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따라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꼭 안아주라.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야단을 치겠죠. 야단을 쳐도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애정 표현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꼭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꼭 한 번은 꼭 안아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마음이 어렵고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이 아이가 반드시 이해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코 상처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상처, 그 흔적이 남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툰 부모일수록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우리 자녀들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스크래치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다 스크래치 돼 있어요. 이제 온갖 몸에 다 상처가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말하진 않지만 표현하진 않았지만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몸의 투성이가 다 상처로 얼룩져 있진 않은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애정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가서 안아주시고. 그랬더니 제가 제 아들 녀석, 두 녀석을 그 높은 데서 그 세발자전거 타고 내려오게, 쫙 내려오게 해가지고 다쳐놓으니까 제가 머리도 못 들고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응? 아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고. 예,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고. 못난 아빠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험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미안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표현에 서툴러요. 상처는 줄 줄 알지만 상처를 회복하는 일에는 너무도 소홀해요. 반드시 그것을 씻고 가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성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는 가장 귀한 교훈이다. 이해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재물 모으는 일에 충실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십니까? 우린 부모가 너무 다 해주려고 합니다. 집도 해주고 다 해주려고, 노후 대책도 해주려고 해. 유산도 많이 남겨주려고 하고, 뭐 다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해요. 우린 자녀들에게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그 인생을 다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모가 집착하고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린 자녀들의 있는 그 집착을 다 내려놔야 돼요. 부모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핑계로 너무 아이들을 망쳐놨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무엇이 노엽게 할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지요. 교육 환경.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사교육 현장.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너희들 학교에서 다 배웠지?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야, 참.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학원에서 다 배웠지? 그럼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뭡니까?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서 공부해라. 그리고 넘어가요. 그럼 학교 다닐 이유가 뭡니까? 왜 학교를 다니죠? 모르니까 다니는 거죠.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교육은 이상야릇하게 바뀌고 있어요.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공부도 못해요. 또 치열한 입시 경쟁.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학원들 몇 개씩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 그 꼬맹이가 뭘 한다고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지쳐가지고 힘들어해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그 텔레비전에는 그 아이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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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울려도 돼요. 그 아이가 편의점에서 저녁을 때워요. 왜냐하면 빨리 학원을 다음 학원을 가야 되는데 집에 갔다가 학원을 갈 시간이 안 돼서 그 조그만 아이가 편의점 가서 점심 삼각김밥 하나 먹고 다음 학원을 가요. 미친 거죠. 그 부모는 정신이 없는 거죠. 학원을 줄여야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야죠.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저 꼬맹이가 뭘 한다고 유치원 끝나자마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그 다음 학원 가고 그 다음 학원 가고 그 다음 학원 가요. 와.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부모의 지나친 기대. 자녀의 꿈이나 달란트는 접어두고 그저 부모의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고 있어요. 꼭두가시 인형처럼.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마치 주님을 대하듯 하시는 은혜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는 자녀들을 막합니다.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요구하는 수준대로 자녀들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힘든지 고민인지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가다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갔다가 맞추지 마시고 우린 들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이 슈펜헤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어떠한 어머니입니까?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세 종류의 어머니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어머니상. 뭐 어머니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고 부모님에게 다 국한한 얘기겠죠. 세 종류의 어머니상이 있대요. 첫째는 권력형 어머니상이 있대요. 권력형 어머니상.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나의 아이들은 내가 마음대로 다 조정할 수 있다.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권력형 어머니상.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권력형 어머니상. 두 번째 상은요, 희생형 어머니상. 이건 어떤 종류냐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시간, 물질, 인생을 다 바쳤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냐. 너희 모든 인생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은 너희들을 위해서 다 희생한 거다. 희생형 어머니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이중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희생했다니까, 부모가 희생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중적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로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바로 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희생형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애정결핍의 어머니상이 있다는 거죠. 애정결핍의 어머니상. 이건 뭐냐면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서 더 이상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신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다른 것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해 주라. 존중해 주라.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부모의 권위보다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래요. 부모가 먼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 가르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 가르쳐라. 그리하면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주님의 방식이 뭐냐?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훈, 두 번째는 훈계 얘기하는 거죠. 교훈은 뭐예요? 교훈. 교훈은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데니아라고 하는데 교육, 훈계 또는 책망, 체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성경적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교훈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할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훈이라는 거죠. 교훈. 네. 교훈을 가장 적절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방법이다. 네. 두 번째,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 주로 말로 타이르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는 평생 동안 자녀의 삶의 척도가 되어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부모는 훈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계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훈계와 교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어떤 의미인가 제가 간단히 그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자꾸 제가 그쪽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예, 집중이 안 돼서 예. 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가지.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첫째, 자녀를 자기답게 기르는 거예요. 자기답게. 여기서 이 자기답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래 주신 달란트와 은사. 예, 달란트와 은사. 달란트와 은사대로 자녀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녀를 자기답게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를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로 길러가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하거나 남이 못하거나 해야 승리하는 삶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를 정의롭게 길러야 된다는 거죠. 정의롭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헷갈려서는 안 돼요. 부모의 감정 따라서 부모의 느낌 따라서 자녀를 길러서는 안 돼요. 그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함께 좀 찬양할까요?